김태우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17일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데이빗 원칙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데이빗 정신문건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두 문건 가운데 캠프데이빗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미한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데이빗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캠프데이빗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캠프데이빗 정신에는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길 예정이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차장은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문건 한 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 3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 주요 요충지인 우루자이네를 탈환했지만 북동부전선에선 러시아의 반격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어제 16일 우루자이네 탈환 발표 몇 시간 후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쿠피안스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초기에 점령됐다가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미디어 센터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쿠피안스크 방향의 상황이 복잡해 하루 대부분을 도시 접근로에서 방어를 주도하는 부대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피안스크 지역 당국은 매일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포격 때문에 이달 초 쿠피안스크 전선 인근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어제 16일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국무원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와 친투자 정책의 잠재력을 더욱 활용하고 고액 상품 소비를 촉진하며 민간 투자를 동원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현대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정통 산업의 변혁과 고도화를 가속하며 전략적인 신흥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부분의 디지털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국영기업의 새로운 개혁을 시행하며 민간기업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무역 규모의 안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리 총리가 중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 지속적인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등 내수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투자 부분은 모두 기대치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컨트리가든의 파산 위기로 중국 부동산 투자 신탁의 디폴트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좋다고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밝혔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어제 16일 경유지로 방문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앞으로 나는 평화를 등대로 민주주의를 나침반으로 삼고 타이완을 계속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앞으로 잘못된 의료 정보를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15일 발표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강정보나 치료법, 또 국가나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어긋나거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료 정책과 맞지 않는 영상이 그 관리와 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합의된 영역, 예를 들어서 암 치료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대체요법이나 유해물질 정보 등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는데요. 마늘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방사선 치료 대신에 비타민C를 먹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영상 같은 것도 앞으로는 유튜브가 삭제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특히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유튜브가 양질의 건강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유튜브의 정책과는 맞지 않더라도 보건당국의 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청회나 개인적인 증언 또는 특정 의학 연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영상 등은 유튜브가 중시하는 공익성 있는 영상으로 간주해서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전시로 이제 그 알려야 되겠구나, 북한 인권을. 왜냐하면 여기 그 장기수 가족 보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그려라.
네. 그대로.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한 탈북민 가족이 북한에서의 삶을 담아낸 그림을 세상에 알렸던 북한인권국제연대의 문국한 대표 목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8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에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 자강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중강, 함흥이 낮 최고 31도, 원산 해산 30도, 청진이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역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맑은 가운데 먼바다 쪽만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방수장들이 모여서 니제르 사태를 논의합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약 230만 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 소식부터 보죠. 최근에 중국 경제 상태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내를 강조한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이 공개돼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가 최근에 공개한 연설인데요. 시 주석이 이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인내를 유지하고 꾸준하고 단계적인 발전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스는 시 주석이 이 연설을 지난 2월에 충칭시에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한 연설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까?
네, 추스는 그간 시 주석 등 지도자들 연설을 이렇게 몇 개월 뒤에나 공개해왔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그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른바 이 공동 부유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수 엘리트와 가난한 다수 사이 큰 부의 격차를 좁히고 자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가 이 시점에 지금 시점에 이 인내를 강조하는 시 주석 연설을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네, 최근에 중국 경제가 몇몇 부문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인내를 강조한 연설을 공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중국의 그 부동산 관련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내 이 부동산 관련 개발 회사나 금융 회사들이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우려를 더하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미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몰렸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대표적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릉국제신탁이 몇몇 투자 상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자금난으로 그 쓰러지는 사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금융 부분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부동산 관련 분야가 중국 경제에서 최대 35%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이 중릉 국제신탁 같은 이 중국 안에 비은행권 금융 규모가 약 3조 달러에 육박한다는데요. 이게 영국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중국 경제는 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집값이나 산업활동 등 몇몇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통계국이 오는 8월부터는 이 청년 실업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혹시 중국이 점점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 부채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프리홍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이 주택 분야 위험이 점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변화가 시장 확신이 커지는 걸 도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국가통계국의 정책 변화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중국 국무원도 최근에 관련 대책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리창 총리가 최근에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 관료들에게 소비 촉진과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최근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국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지난달 쿠데타로 민간정부가 무너진 니제르로 가겠습니다. 지금 니제르 사태가 국제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회동이 있었네요.
네, 이코와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방 수장들이 가나에 모여서 17일부터 18일까지 니제르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번 회동이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죠.
네, 앞서서 이코와스 측이 시한을 주고 정권을 뺏은 니제르 군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코와스가 지난주에 대기병령 배치를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군사 개입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이코와스 쪽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전문가들 말로는 한 수천 명 정도가 될 텐데 이 파병 준비를 하려면 몇 주에서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영내 다른 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코와스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까?
아닙니다. 니제르와 접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 3년 사이에 여러 차례 쿠데타가 났었는데요. 뭐 여기에 대응해서 군대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르키나파소나 말리는 니제르에 대한 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군사개입 위협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두 나라 군사정권은 니제르에 대한 이코와스 군사개입을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니제르군과 이슬람 반군이 충돌해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니제르 국방부는 이 부르키나파소 국경 근처 마을에서 이슬람 반군이 군인들을 습격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과정에서 17명이 숨지고 중상자 6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니제르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네,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들은 이슬람 반군이 준동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이른바 이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 들어가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이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 극단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연계된 반군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군부 쿠데타가 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한때 미국과 프랑스 등의 그 반군 소탕 작전을 돕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그 대가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몇 년 새 이들 나라의 군사 정권이 속속 들어서면서 이런 협력 관계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프랑스가 현지에 특히 말리에 파병했던 병력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니제르 주재 미국 대사를 새로 부임시키는군요.
네, 미국 국무부는 캐슬린 피치 기번 신임 니제르 주재 대사가 곧 부임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피치 기번 대사는 아프리카 지역에 경험이 많은 관록 있는 외교관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대사가 새로 가면 그 나라의 신임장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치 기번 대사는 누구한테 이걸 내야 하는 겁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피치 기번 대사가 신임장을 현 군사정권 지도자들한테는 낼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관에서 이 신임 대사가 일하는데 신임장 제출은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쿠데타 이후 니제르 군사정권 측과 접촉한 적은 있었습니까?
네, 이달 초에 국무부 최고위급 관리가 니제르에 가서 군사정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이 회동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국무부 측이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최근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 관광국 JNTO가 16일 공개한 통계인데요.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전달 6월보다 11.9% 증가해서 약 232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가 두 달 연속으로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 수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유행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예, 2019년 7월하고 비교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이 약 299만 명이었습니다.
네, 299만 명, 232만 명.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뭐 이 코로나 사태 전하고 비교해서 78% 정도까지는 회복한 건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외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들 호주머니가 열리면서 이게 일본 경제가 회복하는 데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쓴 돈이 2019년 상반기에 95%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가장 많이 찾았을까요?
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예, 한국인들이 약 62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일본에 들어간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인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완 사람이 42만 2천여 명, 다음 중국인이 31만 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나라를 더 늘렸는데 그 안에 일본도 있었죠.
네, 10일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72개 나라에 대한 자국민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나기 전에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여행객이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중국, 일본 관광업계는 중국이 자국민 단체 관광 빗장을 풀자 잔뜩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 전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얼마나 됐을까요?
네, 2019년 7월을 예를 들면 당시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이 10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이 299만 명 정도 됐으니까 대략 외국인 3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하고 지난달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4년 전과 비교해서 한 70% 정도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 가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제도 최근에 회복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죠?
네, 일본 내각부가 15일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1분기에도 0.9% 성장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미국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7.16%를 기록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를 대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심부터 해안까지 미 전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다시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냐며 자신이 취임한 이래 1,3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제조업 일자리가 거의 80만 개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흔히 바이드노믹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렀다며 그런데 이 바이드노믹스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중산층을 간호화하면 더 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는 모두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요. 청정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처방약 가격을 잠재적으로 낮춰서 의료비를 절감하고요.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은 1년 전에 의회에 통과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죠.
맞습니다. 이 작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는 큰 정치적 승리로 여겨졌는데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핵심 경제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초당적 인프라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이세 가지는 바이더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이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가 미국 내 제조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등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날 백악관 행사도 뭐 재선을 염두에 둔 자리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연방 의원들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과 노조원,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이 가져올 위대한 일들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주는 혜택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요?
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미국 내 투자 상황을 알리는 정부 사이트 invest.gov에 정부 경제 정책이 가져온 영향과 변화에 관련해 국민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주년에 맞춰 이 법에 따른 투자가 소외된 지역에 사회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투자가 고용률과 임금, 대학 졸업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좀 낮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간 상승률 3.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돼 결국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정세를 보이고 있고 과열된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성과 내세우고 있지요. 경제 지표도 또 좋아지는 모습인데, 실제로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권자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유권자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먹는 낙태 약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항소법원은 16일 원래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했던 미페프리스톤 사용 기간을 임신 7주로 축소했습니다. 또 원격 처방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던 기존의 방식을 금지하고 직접 의사를 만나야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하급 법원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었죠?
예, 지난 4월 항소법원은 연방법원은 이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5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이 이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하지만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허용하긴 했어도 많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입니다. 이게 어떤 약입니까?
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전 시기에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먹는 알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의료진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면 시술 없이 낙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식품의약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50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이 약을 사용했고요.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의 미페프리스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지금 20년 이상 널리 사용되었던 약물인데 왜 지금 이게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 거죠?
예,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법정 공방도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항소법원에서 다룬 이 소송은요, 어떻게 시작됐던 겁니까?
이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FDA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처음 승인할 때 식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키스머리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네, 정부는 왜 전례 없다고 본 겁니까?
네, FDA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판단한 약품에 대한 승인을 법원이 번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FDA가 승인한 신약에 대해 종종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FDA가 직접 시판 중인 약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평가한 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100여 년 전에 이 해당 책임을 법원이 아닌 FDA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법원의 결정을 보면요, 이 법원이 FDA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제5 연방항소법원의 이세 명의 판사는 하급법원의 결정이 부당하고 이례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세 판사 가운데 두 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머지 한 명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모두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임명됐고요. 또 모두 낙태 제한을 지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항소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서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긴급 요청해서요. 대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기존 방식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이자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주 연속해서 오른 결과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022년 10월에 단한 차례만 기록된 바 있습니다.
네.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진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모기지 이자율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모기지일 이율을 보면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단한 번도 6%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이율은 기준금리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1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가장 최근한 인상은 지난 7월로 현재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네.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결국 집 사는 사람들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시장에도 반영됐는데요. 최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조에 칸 MBA 부사장은 이는 모기지 이율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일반 모기지와 모기지 제휴자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주택시장의 가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주택시장 가치는 지난 6월 기준 46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 기록했던 46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선 최고치입니다. 이 모기지 이율이 오르면서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 가치가 2조 9천억 달러로 떨어졌었는데 이번 상승으로 모두 상쇄됐습니다.
네, 주택시장 가치는 왜 올라간 겁니까?
네,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아주 독특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모기지율이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수요가 적어도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아, 현재 주택시장에 나온 매물이 적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모기지 이자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 보유자 10명 가운데 9명이 받은 모기지 이율이 6% 이하입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이 3%대 저렴한 모기지 이율로 집을 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기존에 받았던 이율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금리가 적용되니까 집 팔기를 꺼린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요. 특정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요.
예,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출생자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밀레니얼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총 가치는 1년 전보다 3%, 그러니까 5조 달러가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지출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원과 상원이 단일 지출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내면 비로소 의회 내 예산 심의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 네 번째 순서로 지출 법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is appropriations bill changes all of that. No longer are the needs of our military going to be held hostage for increases in domestic spending. This means that we can finally.
2017년 5월 2일 당시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연방의회는 총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 법안 표결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출 법안이라면 일반적으로 연방기관들이 재무부에 예산 지급을 의무화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키는 지출 법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 지출 법안은 연방기관들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 권한을 줍니다. 다음 추가 지출 법안은 현 회계연도 중에 마련된 정규 지출법이 재정활동에 충분하지 않을 때 추가로 예산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지출 법안은 정규 지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연방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연방헌법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초대 회기부터 연방의회는 한 회계연도를 위한 지출 법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회는 일반 회기에서 12개 지출 법안을 만듭니다. 최근 몇 년 새 의회는 2개 이상 지출 법안을 하나로 묶은 지출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출 법안은 오래된 관행에 따라 하원이 발의합니다. 하원 안에서는 특히 세출위원회가 이 법안들을 발의합니다. 상원은 보통 하원에서 통과시킨 지출 법안들을 심의합니다.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Friday passed a bill allocating $886 billion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But the normally bipartisan
지출 법안의 기본 단위는 개정입니다. 정규 지출 법안의 대부분은 숫자가 매겨지지 않은 단락들로 구성됩니다. 큰 기관들을 위한 지출 법안은 보통 복수 개정으로 구성되지만 작은 기관들 경우 하나의 개정에 근거해 예산이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지출 법안들이 비교적 적은 수의 개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출 개정은 많은 활동과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지출 법안은 가끔 개정 내 특정 활동들의 특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지침이나 조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각 지출법 말미에 있는 별도 타이틀에 복수의 개정이나 모든 개정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숫자를 매긴 일반 조항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산 사용 제한 같은 지출법안에 있는 모든 조항은 이 법이 효력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매 회계연도 말에 효력이 끝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지출법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중국에서 우연히 탈북한 가족을 만난 계기로 지난 20여 년 꾸준하게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중국에서 보호를 했고 또 자유의 나라로 이끌었던 탈북민 장길수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 전시회를 최근에 연 북한인권국제연대의 문국한 대표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문국한 대표를 만났습니다.
길수하고 길수형이 주로 많이 그리고 애삼촌, 이 세 사람이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길수형은 진짜 화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길수형이고, 좀 투박하게 그린 것은 이제 길수소년, 당시 15살이거든요. 길수소년이 이제 그린 거고, 제목은 뭐 18살 처녀의 모습인데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고요.
북한인권국제연대 문국한 대표가 장길수 가족이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국한 대표가 장길수 가족을 처음 만난 때는 1999년이었는데요. 문구 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한 조선족 여성을 통해 길수 가족과 친척을 소개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한 20년 됐네요. 1999년에 장길수 소년을 중국에서 만나서요. 15명의 가족들이 온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가족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두 한국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을 이제 보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족들이 이제 은신처 생활을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일기를 쓰게 하고, 마치 안내의 일기처럼.
문 대표는 길수군과 그의 가족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글과 그림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했는데요.
같은 해 그 서울에서 제1회 세계 NGO 대회가 열렸습니다.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크게 열렸죠. 전 세계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출품하려고 갔는데 신청을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 관계자한테 이거 어디서 전시하면 좋겠다 하니까 아예 부수는 못 들어오고 밖에 장소 많으니까 거기 넓잖아요. 올림픽 경기장 그쪽에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레용 그림이고 이게 종이에다 그린 거니까 비가 와서 안으로 그냥 비 피해서 왔는데 한 곳이 딱 비어 있더라고요.
비가 온 덕분에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 실상을 그린 장길수 가족의 그림은 여러 부스 가운데서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며칠 있다 이제 신문에 나서요. 여기 NGO가 한 170개 부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박스 기사를 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에서 물론 라디오 방송 또 신문에서 계속 이걸 행사 기간 동안 계속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UN에 가서 전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UN 본부 그 밑에서 전시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 전시로 이제 그 알려야 되겠구나 북한 인권을. 왜냐하면 여기 그 장길수 가족 보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그려라 그대로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이 장길수 가족이 북한에서 경험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굶어 죽는 이야기, 공개 처형 이야기. 이게 체제가 엉망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뭐 식량 몇 킬로그램 훔쳤대서 수천 명이 보는데 공개 처형하고 군인도 저기 보면은 배가 고파서 집단 농장에서 감자를 훔쳐다가 민가에 와가지고 삶아먹고 그런 그림이죠. 또 뭐 저기 보면 재밌는 게 전기불이 오는데 명절 공급. 전기불도 1년에 몇 번만 온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탈출하죠. 탈출해서 저희들을 만난 거죠. 중국에서.
장길수 가족이 탈북하던 때는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외가의 일가족이 모두 탈북했습니다. 문 대표와 장길수 가족은 그렇게 연길에서 만났죠.
꽃제비들이 뭐 들락날락 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오늘 강 건너면 내일 또 들어갔다가 며칠 잡히면 며칠 있다 또 나오고 그런 탈북자들이 탈출했던 초기인데 예,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내 가족이고 이제 다 일가들이에요. 애가집의 일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면서 그림 그려봐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얘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고 죽지 말고 살자는데 한쪽에는 뱀이 지금 불에 이제 구워져 있고 저쪽 그릇에는 뭐 여러 가지 파충류가 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전시를 하고 소개했더니만 제목을 번역한 운 좋은 남자라고 그랬어요. 럭키맨. 다 굶주려 죽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에도 알려지고 하면서 첫 번째 세계 언론에 난 그림이 이제 저거라 그게 인상이 제일 남죠.
문 대표는 그렇게 3년 동안 장길수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식량도 구해줬는데요. 그곳에서 그린 그림을 보니 색깔이 참 다채롭습니다.
그 은신처에 있을 때 3년간 있었거든요. 99, 뭐 2000, 2001년에 이제 나왔으니까 3년간 이제 그린 그림하고 일기 은신처에서 뭐 뭘 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기 써야 되죠. 그림은 이제 그때 한 시기에 많이 그렸어요. 크레파스하고 종이를 갖다 주니까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크레용을. 지금 화려하죠? 보면 색깔이 다양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그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참 비참한 건데 이 먼 데서 이렇게 보면 화려하다고요.
그렇게 문 대표는 장길수 가족이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귀한 일이 사람 살리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방송국에 요 얼마 전에 출연을 했거든요. 가족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있다. 근데 15명 가족을 거기 3년 동안 먹여 살리고 탈출시키고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느냐. 어쩌겠냐. 집에는 먹을 게 있고 그래도 뭐 자유롭게 살지만 15사람 가족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위험에 빠진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을 그냥 무심코 던졌죠. 그래서 나 콩깍지가 씌웠다. 콩깍지가 안 씌워지면은 그건 못하죠.
결국 2001년 6월 문 대표는 장길수 가족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을 베이징 시내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시킨 건데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들을 살려냈다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이걸 세상에 좀 알리자.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걸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 그림을 통해서 북한이 이런 나라다. 이런데도 같은 동포로서 가만히 두겠느냐. 저는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큰아버지 따르고 15명이 그 어른 뭐 60 넘은 사람 또 어린애부터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콩깍지가 쉬운 거지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를 때 동포라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미칩니다. 그때부터 뭐 이거 관리하고 세상에 알리고 하는 게 돼버려서.
하지만 장길수 가족 가운데 한국으로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길수 씨의 어머니인데요. 그 당시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식당 주인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장길수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수가 내가 어머니 소식을 알면은 1,000만 금을 주더라도 내 구해오겠다 그렇잖아요. 한 10년 만에 제가 갔거든요. 큰아버지 좀 와달라고 그래서 표정이 아주 그 묘한 표정이에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 아주 묘한 표정이 웃으면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이제 목이 메는데 근데 20년이 넘도록 계속 엄마 우출한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문국한 대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인권 국제연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아 이게 뭐 소수로 하고요. 이제 주로 여기 탈북자들하고 많이 인연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심리 상담도 해주고 어려움이 많아요. 어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죠. 근데 큰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근감이 생기고 어려움은 이제 상담을 좀 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받게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한편은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계속 지금 하죠. 20년이 넘도록.
끝으로 문국한 대표는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시민의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간접화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often need to tell others what someone else said.
우리는 자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One is to say the same words and use quotation marks.
하나는 똑같은 단어들을 써서 인용 부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That is direct speech.
그것은 직접 화법입니다.
The other method is to summarize or tell about what someone said. This is called reported speech.
다른 방법은 정리하거나 실제로 언급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의 말로 고쳐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 간접화법 사용법 4대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최근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전달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I'm hungry. 나는 배고파요. He says he is hungry. 그는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닐 경우 시제들은 모두 한 단계 과거로 물립니다. 현재형은 과거형, 과거형은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인칭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I는 he, 그나 she, 그녀가 되는 거죠. 전달 동사 다음에 접속사 that을 넣을지 if를 넣을지 결정합니다. that의 경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장들 인용 부호를 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says, I have a headache. I can't go.
데이빗은 두통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David says he has a headache, so he can't go.
데이빗은 시애틀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David said, I am going to Seattle. David said he was going to Seattle.
데이빗은 청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vid said, I can clean up. David told us he could clean up.
데이빗은 시애틀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David said, I have never been to Seattle. David said he had never been to Seattl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간접화법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